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조팔라 남아공 보건장관이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며 새로운 종류의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젊은 층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팔라 장관은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최근 발표를 인용하면서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32가지 돈연변이가 생긴 새로운 종류의 변이를 확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팔라 장관은 B11529로 명명된 이 변이 바이러스는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홍콩에서도 최근 남아공을 방문했던 여행객에게서 이 변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이미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면역체계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 변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기존 델타 바이러스보다 약 2배 변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아공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이번에 발견된 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요청한 가운데 오늘 전문가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위원회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여행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갱신된 규제안은 회원국들에게 핵심 인력으로 분류되는 여행객이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또는 완치한 사람들에게만 여행을 허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유효기간도 9개월로 제한하고 이 시기 이후로는 부스터샷 접종이 요구된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EU가 승인하지 않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의 입출국을 허용하는 대신 이들에게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국 전 음성진단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회원국들이 동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은 감염 상황과 기타 근거를 바탕으로 자국 내 입출국 규제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이 참여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가 어제 20차 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SCO는 공동성명에서 상호 존중, 공정성, 정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 건설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SCO 회원국들은 정책 조율과 안보 협력, 방해받지 않는 무역, 금융통합과 함께 인적 교류 강화를 더욱 촉진하고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고 깨끗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경제와 행정체계 개선이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열려있고 투명하며 포괄적이고 차별하지 않은 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원칙에 따른 다층적 무역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O는 지난 1996년 결성된 안보협력체로 중국, 러시아 등 9개 정회원국 외에 몽골,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어제 시베리아에서 위치한 탄광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전 시베리아 케메로보주 벨로보에 있는 라스트 바즈나야 탄광의 지하 250m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특히 탄광 안에서 메탄가스 폭발도 함께 일어난 가운데 구조대는 239명을 구출하고 14구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유해가스 등으로 인해 객내에 남아있는 38명에 대한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생존자를 추가로 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테르팍스 통신은 현지 행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희생자들은 일산화탄소의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탄광 폭발 사고는 지난 2010년 같은 지역에 위치한 탄광에서 두 차례 메탄가스 폭발로 91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이래 가장 큰 사상자를 냈습니다. 멕시코의 한 지방도시에서 어제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열린 집회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날 멕시코 과이마스 시청 외곽에서 가두 행진을 벌어지던 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남성 2명과 여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는 희생된 두 명의 남성은 칼라 코르도바 과이마스 시장과의 경호원과 시청 관계자이고 여성은 시위 참가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총격 소리가 나기 전 시청 출입문 앞에서 수류탄 폭발과 같은 굉음을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의 신원이나 의도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이날 터키 수도 이스탄불 광장에서는 터키 정부가 지난 7월 여성폭력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스탄불 협약에 탈퇴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을 규탄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북한 유령 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 기업들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고 오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규탄한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에드워드 카누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담당 참사관 대행은 25일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에서 활동을 재개한 것과 관련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카누엘 참사관 대행은 이날 빈에서 속개된 IAEA 정기이사회에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최근 핵활동과 비핵화와 관련한 모든 범위의 사안을 다루고자 한다는 겁니다. 카누엘 참사관 대행은 미국은 지난 9월 65회 IAEA 총회에서 북한 핵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고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AEA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들이 이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카노엘 참사관 대응은 강조했습니다. 카노엘 참사관 대응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노엘 참사관 대응은 미국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 그리고 주둔 미군의 안전을 증대시키는 가시적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는 세밀히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날 IAEA 정기이사회에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 9월부터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취한 행동에 대해 북한의 NPT 규정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나 다른 어떤 특별한 지위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EU는 강력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계속 자제하고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의 NPT 의무사항과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는데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하며 이런 맥락에서 핵 운반 체계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UN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모두 준수하기 전까지 EU와 회원국은 기존 제재를 계속 엄격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북한 유령 회사에 미국 기술을 판매한 해외 기업들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가 24일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총 27개의 해외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지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 혹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과 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수출 규제 대상엔 북한 유령 회사의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세 곳도 포함됐습니다. 상무부는 코라드 테크놀로지 계열사 세 곳은 이란의 군사 우주 프로그램과 북한의 유령 회사, 중국 정부의 방위산업 산하 기관들의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의 기술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이유로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코라드 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상무부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8개의 기술 회사는 미국의 신흥 기술이 대스텔스와 대잠수함 응용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원산지인 품목을 획득하거나 획득을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16개 기업은 파키스탄의 핵활동 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한 이유로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규제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의 물품은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수출이나 재수출이 제한됩니다. 진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무역과 상업은 국가안보 위험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미국산 기술이나 장비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 해당 품목을 판매한 해외 기업에 대해 수출 규제나 거래 금지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5월 미 상무부는 중국 대형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반도체 공급 규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화웨이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 정부가 미국산 장비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에 해당 품목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또다시 유럽연합 EU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고려항공의 영내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 개정 발표한 EU 항공 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공기의 영내 운항을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6개월 만에 개정된 항공 안전 목록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 기준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EU 내 운항이 전면 금지된 항공사는 아프가니스탄과 앙골라, 수단 등 15개국의 90개 항공사와 7개 개별 항공사 등 모두 97개입니다. 또 북한의 고려항공과 이란의 이란항공 등 2개 항공사는 EU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EU는 매년 국제적 안전기준을 근거로 유럽연합 내 운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항공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과 이번 등 두 차례 발표됐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에 유럽연합의 전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4월에 러시아에서 TU-204 항공기 두 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유럽연합 내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고려항공의 TU-204 항공기 두 대가 국제적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내에서 운항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EU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 지난 2016년 5월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국적의 항공기가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2021 회계연도에 총 14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최근 발표한 연례활동보고서에서 2021 회기연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42명 미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국전 참전 미국 용사는 총 14명입니다. 또 세계 2차 대전에서 전사한 미군이 34명, 세계 1차 대전이 94명입니다. DPAA는 특히 한국전쟁의 군중신부로 참전했다 전사한 에밀 카폰 신부의 신원 확인을 지난 회기연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DPAA는 지난 3월 신원이 확인된 카폰 신부는 한국전쟁 중 이타적인 행동을 보인 공로로 1993년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종으로 추대됐고 2013년에는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유해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에 돌아온 1868구의 유해에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신원 미상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태평양기념묘지인 펀치볼에 묻혔다가 약 70년 만인 지난 3월 5일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DPAA는 카폰 신부처럼 펀치볼에 신원 미상으로 묻힌 한국전 참전미군 600여 명의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을 목표로 약 3년 전부터 진행 중인 한국전 발굴 프로젝트가 3단계에 들어간 점도 이번 연례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천 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한국전 영웅 하비스톰스 소령의 유해가 지난 7월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된 소식도 주요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스톰스 소령의 유해는 북한이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 뒤 미국에 넘긴 55개 상자에 포함돼 있었고 2019년 중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DPAA는 지난 4월 한국과 북한 사이 비무장지대에서 한국전쟁 중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점도 주요 활동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하와이 펄하버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과 합동으로 진행한 최초의 미한 유해 상호 인수식을 마지막 이정표로 지난 회기연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해 상호 인수식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각각 6구와 68구의 유해가 송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DPAA는 연례보고서에서 당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DPAA 연구소는 한국인 유해 배격구를 분석했으며 1년에 걸친 준비 과정에서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과학자들이 광범위하게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션에벌의 DPAA 대변인은 지난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처럼 신원 확인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는 유해에서 DNA 표본을 추출해 가족 DNA 표본과 비교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specially like the DNA evidence as well as some other as the other lines of evidence that we use, but especially the DNA.
DPAA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중 지난 9월 28일 기준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602명이며 나머지 7,554명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N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종전선언 문안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전언들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미한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했고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지난 14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24일 종전선언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2021 DMZ 평화경제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은 미한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해법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한 간 종전선언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조속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3일 미한이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교착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북한은 다만 유엔군 사령부 해체 등을 꾸준히 제기했고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시설 가동 정황 노출 등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 이후 북한은 그런 기조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적 상징적 선언 수준의 종전 선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수령체제라는 독특한 통치 시스템을 감안하면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 마당에 북한의 침묵은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이지 미한 간 협상 진전 여부가 아니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김정은이 직접 북한 주민들 앞에서 했는데 그런데 어떤 명분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북한 체제가 유일 체제, 수령 체제라고 해서 수령이 모든 걸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최소한의 명분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뭐 대외로만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말을 부정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리고 전례나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없어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도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우선 목표로 천명했기 때문에 미한 종전선언 협상 진전이 주요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2018년엔 비핵화와 상응조치라는 포괄적 협상의 첫 단추로 종전선언이 북한에게도 의미 있는 의제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북한으로선 섣부른 종전선언이 자칫 자신들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종전선언을 가시화시키게 될 경우에는 북한한테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족쇄가 되냐면 종전선언을 대가로 해서 한미가 지금의 전술 전략무기 개발을 동결시키거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강해지겠다고 해놓고서 이걸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포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완전히 자기한테 족쇄가 되는 거거든요.
홍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한 간 종전선언 협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그동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약한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전제 조건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미리부터 배제할 필요가 없고 이 과정에서 미한 관계에 틈이 벌어지는 상황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종전선언이 성사될 경우 유엔군 사령부 존치와 주한미군 주둔 등에 대한 논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정전체제의 그 변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당면에서의 한미합동 군사훈련 뭐 중지 이거는 어렵다라는 게 안단 말이죠. 종전선언을 하면 이제 불가침 그다음에 이제 평화 협정으로 간다는 명분을 확보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소위 그 제재 완화를 해달라는 거죠.
신범철 센터장은 미한 간 문안 조정 과정에서 비핵화 문구 삽입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김 위원장의 전제 조건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조건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라는 조건이거든요. 종전선언 본문에 비핵화 문제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새로운 비핵화 합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최근 한반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종전선언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움직임도 종전선언 성사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홍민 박사는 중국이 종전선언 문안협의에 참여할 경우 유엔군 사령부 해체 등을 거론할 수 있다며 이는 중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율 합의에 곧 들어갑니다. 양원의 단일안에 최종적으로 담길 한반도 관련 조항의 수정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휴회 주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연말 의정활동에 돌입하는 미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지게 될 안건은 새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상원이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마무리하면 상원과 하원은 곧바로 각각의 법안에 대한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석시모 상원 민주당 대표는 추수감사절 휴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17일 본회의 연설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 법안 처리를 빨리 끝내는 데 대한 초당적 관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처리를 끝내지 못하거나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 Senate needs to move forward on this bill and quickly. With so much bipartisan interest in getting energy.
상하원 조정을 거치게 될 한반도 관련 주요 조항은 Five Eyes로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와 북핵 역량 평가,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담은 부분입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의 법안은 Five Eyes의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것에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국가정보국장의 평가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의 법안에는 또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상원의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의 맥락에서 미한 상호 방위조약과 일치하고 평화적이며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미한 동맹을 다시 한번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조항은 일단 현재로선 상원의 법안에만 담겨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관련 역량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국가정보국장의 보고서를 내년 1월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 각각 포함된 한반도 관련 조항은 대체로 당파적 이견은 없는 내용이지만 양원의 조정 합의를 거친 단일화되는 최종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상원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도 상원의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될 경우 하원과의 합의를 거쳐야 최종 단일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 로포트먼 상원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신속한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존코닌 상원 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 연설에서 국방수권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글로벌 위협 환경에 대처하고 군대가 현재와 미래의 적국에 맞서는 데 필요한 훈련과 장비, 자원을 갖추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how we address the global threat landscape and ensure our troops have the training, equipment and the resources they need to counter adversaries.
코닌 의원은 또 점점 더 적대적인 이란의 위협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전 과제가 눈앞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60년 동안 매년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해왔습니다. 법안은 연말 상하원 조정 합의에 이어 또다시 양원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중 동원 행사를 열고 사상 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가 힘든 가운데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향후 코로나 봉쇄 완화 등 대외 개방에 사상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주민들의 사상 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상적 분위기 고조를 위한 대규모 대중 동원 운동인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18일에서 22일 평양에서 열고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회에 보낸 서한의 집중학습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젊은 층이 제국주의 문화 침투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다며 사상사업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스팀슨 센터의 이민영 연구원은 24일 VOA에 북한이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열면서 사상 통제에 나선 것은 북한 내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결속시키고 경제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서 열린 행사라고 보고요. 한 가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옛날에 그 어떤 뭐 철인마 운동 뭐 이제 그런 것은 도덕적인 자극이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영 매체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면 물질적인 보상을 노동자들한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는 사상과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 동원 운동으로 북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an opportunity for the regime to sort of get different groups of people in the room and sort of talk to them and present whatever they are presenting in the forms of ideological indoctrination.
그러면서 코로나 봉쇄 완화 등 향후 대외 개방을 사상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With the Three Revolutions movement, it's a matter of getting them ready for how North Korea is going to come out of COVID. I think that's what we're going to be seeing. The next six months in North Korea, we're going to start to see more sort of reopening process.
매든 연구원은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통해 북한이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비해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6개월간 북한의 재개방 움직임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사상 주입, 정치적 행사, 정책 발표 등도 동시에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민영 연구원도 북한이 내년 초에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고 또 북미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불분명하잖아요. 하지만 김정은은 북미 관계 개선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문을 걸어담그기보다는 내년 초에 조금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를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따지기 작업으로 해석했습니다.
We're going to a new stage here in the consolidation process of the Kim Jong-un era. It really began in 2016 with the Party Congress. You really have to have some ideological.
고스 국장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공고화 작업이 시작됐고 지금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지도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대회 등을 열어 지도부에 김정은의 구상과 사상적 토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독자적 사상 체계인 김정은 주의는 천천히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it will be slowly rolled out. Reason we are not seeing much right now is because I think it's heavily tied to the economy, and there's nothing to show with the economy. He can't engage the United States.
김정은 주의는 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경제 성과를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련 언급이 많이 없는 것으로 고스 국장은 분석했습니다. 이민영 연구원은 김정은 우상화와 관련해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는 2016년 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영매체에 등장한 이후 최근 빈도수가 높아졌으며 수령이라고 직접 지칭하는 것은 2020년 말 당창건 75돌 행사가 끝나고 8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난을 감안했을 때 김정은 주의가 쉽게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주의라는 용어도 수년간 여러 우상화 단계를 거친 후에 공식 매체에 잠깐 슬쩍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주의 역시 쉽게 등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이미 김일성, 김정일 반열에 올려왔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경제 상황이 개선이 어느 정도 되어야 김정은 주의도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간 가장 실패한 부분은 경제 문제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가 있었지만 적극 나서지 않아 북한의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의존도만 더욱 높였다는 것입니다. 고스 국장도 같은 지적입니다.
I think not being able to move forward through the opportunities that he had with the summits. I think he paid a huge political price for that in terms of his legitimacy and I think that it really kind of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각국과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치면서 열린 기회들을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해 자신의 통치 적법성에 대한 큰 정치적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어떤 성과라도 낼 수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진전되고 지속되는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21일 발표한 2012년에서 2021년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첫 보고서에서 국가 단위의 사이버 공격은 가장 정교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보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이 주요 위협 행위자로서 전략적 우려의 영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의 공격에는 컴퓨터 접근을 통한 정부기관에 대한 스파이 행위와 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훔치는 행위, 지적재산을 훔치고 컴퓨터 장비를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총 6차례 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이버 공격의 유형을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총국 지휘 아래 영화 더 인터뷰 개봉을 이유로 제작사인 미국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를 파괴하고 금융기관 간 국제 결제 업무를 하는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훼손해 은행에서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또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를 만들고 배포했으며 악성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훔치기 위해 암호화폐 회사를 해킹, 방위산업체와 에너지회사, 상공우주회사와 기술회사뿐 아니라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스피어피싱 공격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 첨부한 기존의 북한 사이버 역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공격은 국제 상거래를 방해할 뿐 아니라 비밀무기와 관련 운반 시스템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입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사이버 작전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으며 목표물을 공격하는 능력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절도와 웹사이트 파손,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점점 더 적대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파괴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개발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미 재무부는 돈 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에서 금융기관은 북한이나 이란 금융기관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과 유지를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파악하는 과정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먼저 조사관은 공격자가 사용하는 기술과 악성 소프트웨어의 유형과 같은 속성을 확인하고 공격의 기능과 사용된 기반 시설을 살펴본 뒤 공격자의 의도에 대한 분석과 외부의 정보를 결합합니다. 이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신뢰 수준별 평가를 제공합니다. 평가의 신뢰도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공격자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가장 높은 수준과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지만 공격 실행자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중간 수준, 특정 행위자를 지목하는 증거는 있지만 정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낮은 수준으로 나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위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major stake in shaping the digital revolution that's happening around us and making sure that it serves our people, protects our interests, boosts our.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을 형성하는 데 큰 이해관계가 있다며 미국민에 부합하고 이익을 보호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가치를 유지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과 네트워크, 회사,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의 신설과 필수적이고 새로운 기술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양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국제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어린이 영양 섭취도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전 세계 영향 관련 10개의 공동 목표 가운데 3개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주요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10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발간하는 2021 세계 영향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아동 영양 부족 문제를 안고 있지만 5세 미만 발육 부진과 저체중, 모유 수유 등 3개 부문에서는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대 영양 목표는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과 저체중, 비만, 저출산율, 성인 남녀 비만과 당뇨, 가임기 여성 빈혈, 모유 수유 등을 개선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저출산율 부문은 자료 없음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10개의 목표 가운데 유일하게 빈혈 부문은 진전이 없거나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산모의 빈혈 유병률은 38.9%로 2000년에 39.7%에서 2010년 37.2%로 꾸준히 하락하다 다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아시아 지역 평균 27.1%보다 11.8% 높은 겁니다. 북한 어린이 영양 섭취 문제는 지난 2000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1%로 2000년 51%에서 2004년 43.1%를 거쳐 2009년 32.4%를 기록했습니다. 5세 미만 저체중 비율 역시 2.5%로 전 세계 평균인 2%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2000년에 12.2%에서 2004년 8.5%, 2012년 4%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생후 6개월 미만의 완전 무유 수유 비율은 71.4%로 2005년에 65.1%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평균치 22%보다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북한 주민의 영양 부족 비율은 47.6%로 2001년 35.7%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35.7%에서 2010년 40.7%, 2015년 44.5% 등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불량한 영양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8%가 너무 적게 먹거나 많이 먹어서 저체중 상태거나 과체중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 1억 4,920만 명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고 4,540만 명이 영양 결핍, 3,890만 명이 비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1억 5,5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지게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We are facing a global nutrition crisis. Poor diets and resulting malnutrition.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열악한 식단과 또 그로 인한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상황이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성인 사망의 25%가 불량한 음식 섭취에서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성장지연과 영양결핍, 산모빈혈 등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로 매년 4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 월북해 39년 동안 북한에서 생활했던 찰스 로버트 젠킨스 씨의 이야기가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드라마는 북한의 모습과 인간의 생존 본능을 담은 젠킨스 씨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 출신인 찰스 로버트 젠킨스 씨가 북한에서 보낸 약 40년간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TV 드라마가 미국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한국의 예산 지원을 받은 영화 제작자 무빙 픽처스의 이 드라마 제작에는 미국의 피터 렌즈먼 감독과 영화 기획자 겸 작가인 닉 오스본 씨가 참여합니다. 렌즈먼 감독은 2017년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와 2015년 게임 체인저 등을 제작한 미국의 유명 영화 감독입니다. 드라마는 1965년 주한미군 복무 중 탈영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거의 40년 만에 일본에 정착한 젠킨스 씨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인 마지못한 공산주의자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젠킨스 씨와 미국 타임 잡지의 짐 프레데릭 기자가 공동 집필한 이 회고록은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간됐습니다. 회고록은 젠킨스 씨가 한국전쟁 약 13년 뒤인 1965년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탈영해 약 40년 동안 은둔국가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북한의 모습과 인간의 생존 본능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렌즈먼 감독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젠킨스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트라우마를 통해 사랑과 희망, 인류애를 찾은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젠킨스 씨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시들거나 죽게 되는 환경에서 살아남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젠킨스 씨는 주한미군 육군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1965년 비무장지대 근무 중 탈영 월북해 39년간 북한에서 생활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2008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았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2007년 대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영 후 북한에서 다른 미군 병사 3명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돼 북한 병사들의 감시 아래 주체 사상 학습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nyway, all when we studied GJ idea. And that was GJ.
그러면서 39년 6개월 하고도 4일을 북한에서 보냈다며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경 가까이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spent 39 years, 6 months, and 4 days in North Korea. I've never got close to any border.
젠킨스 씨는 1968년 북한군에 나포된 미 해군 정찰한 푸에블로호 사건을 다룬 북한의 선전 영화에 미군 선장으로 출연하기도 하는 등 북한 당국의 대미 선전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에는 북한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소가 히토미 씨와 결혼했습니다. 소가 씨는 2002년 북한 정권이 일본의 납치 피해 사실을 시인함에 풀려났고 젠킨스 씨는 2년 뒤인 2004년 두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일본에 정착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탈영으로 인해 일본에 정착한 해 미국 군법회의에서 금고 30일의 형을 받았지만 형기 단축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2017년 말 7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젠킨스 씨는 숨지기 약 한 달 전 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탈영 전 주한미군 복무 중 맡겨진 임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부대가 국경 접경 지역의 야간 수찰 임무를 맡아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고 베트남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리며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탈영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 탈영에 월북한 미군은 젠킨스 씨를 포함해 총 6명이고 젠킨스 씨를 제외한 나머지 미군은 모두 북한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이름을 모두 새긴 첫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비는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됐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태어난 올해 71세 퇴역군인 켄 라이언 씨. 쓰고 온 모자를 가슴에 묻고 예를 갖춘 라이언 씨는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하나씩 살피더니 뉴욕주라고 쓰인 기념비 앞에 섭니다.
We are here. See, Thomas Joseph Ryan, Thomas Ryan, John Ryan, James Ryan, Howard Ryan. You know, so I just was.
토마스 라이언, 존 라이언, 제임스 라이언, 하워드 라이언. 뉴욕주 출신 미군 중 라이언이란 성을 가진 전사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이 남성은 삼촌을 찾고 있었습니다.
You never know, you know, because I had an uncle Jimmy, and I never knew what happened to him. So you never know, you know.
삼촌이 제2차 세계대전에 이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이 새겨진 기념비 건립 소식을 듣고 왔다는 라이언 씨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 공군 보안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라이언 씨는 기념비 건립을 통해 잊혀진 전쟁으로 여겨졌던 한국 전쟁이 인정받았다며 참전 용사 가족으로서 기념비에 대한 소감을 밝힙니다.
I think it's a great thing that they should finally recognize this war because as many people would say sometimes this is considered the forgotten war. But if you talk to the guys who are there, it was such hard time. It was one of the coldest winters.
6.25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36,591명의 미군의 이름을 새긴 오렌지 카운티 한국 전쟁 기념비는 11월 11일 제막식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시 힐크레스트 공원 입구 1에이커 부지에 자리한 이 기념비에 들어서면 한국전 기념비라고 새겨진 넓직한 표지석이 보입니다. 표지석을 지나 원형 벤치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놓인 5개의 화강암 별 기둥이 바로 기념비입니다. 정면으로는 직사각형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별 모양인 각 기념비의 10개 면에는 750명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기념비 하나에 7,500명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전사자의 명단은 한국 부산에 소재한 유엔 평화기념관의 기록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념비 받침대에는 미국 각 주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참전용사들을 출신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기념비 표지석과 기념비를 지나면 4개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미국 성조기와 한국 태극기, 미 전쟁 포로와 실종 군인을 나타내는 휘장과 캘리포니아 주기입니다. 미 전역 90여 개의 크고 작은 한국 전쟁 기념비 가운데 미군 전사자 이름을 모두 새긴 첫 사례인 이 기념비는 워싱턴 DC 한국 전쟁 기념관 추모의 벽보다 앞서 완공됐습니다.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한국 전쟁 기념관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와 미군에 배속된 한국 군인인 카투사 전사자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쟁 기념비는 2011년 이 기념비 건립을 위해 설립된 한인 민간단체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장애인 복지정책위원으로 활동한 이 단체의 조박 사무총장이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것이 설립 배경이 됐습니다. 박 사무총장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갔죠. 여러 번 갔는데 볼 때마다 36,591명의 희생용사들의 이름이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 기념비다운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한국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조그마한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36,591명이 전사를 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다 새겨서 기리는 그런 기념비조차 없다는 게 정말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게 기념비 사업을 하게 된 동기죠.
박 사무총장은 왼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당시 백악관에 근무하면서 기념비 설립을 한인사회와 논의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에 따르면 초대 회장 김진호 씨가 지난 2011년 단체를 만들고 2013년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면서 기념비 설립을 위한 모금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모금 활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기념비 디자인도 공모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기념비의 별 모양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오성 장군인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의 5개의 별에서 착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념비 설립에 한국 정부의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힐크레스트 공원으로 부지가 확정되면서 2019년 11월 이종돈 로스앤젤레스 주재 영사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국가보훈처가 기념비 건립을 보훈 사업으로 인정해 23만 7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한인사회의 모금을 통해 125만 달러의 기금이 모였다며 기념비는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미 제한군인의 날에 거행된 기념비 제막식에는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미 정치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유일한 기념비 제막을 축하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제막식을 소개하면서 미 서부에 유일하게 건립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사한 미국인의 이름을 모두 포함하는 최초의 기념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해외 한인으로는 가장 많은 약 60만 명의 한국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러튼 시에는 13만 8천여 명의 주민 중 약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한국계가 약 1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신문은 해외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 수천 명의 한인들이 기금을 마련했다며 한인사회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가령 13세 한인 소녀가 기념비를 위해 5천 달러를 모았고 로스앤젤레스 한국영사관은 $1,000 이상 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미군을 기리는 기념비는 누구보다 70여 년 전 전쟁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남다른 감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22세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한 91세 로만 모랄리스 씨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이 기념비는 내게 세상을 의미하며 전쟁 당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지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1년 11월 26일 미국의 추수감사절 날짜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확정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의 종교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오게 됐지만 미국에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한 첫 겨울 혹독한 추위와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102명의 이민자 가운데 46명이 그해 겨울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나름대로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 그해 거둬들인 농산물과 사냥으로 잡은 칠면조를 나눠 먹으며 감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감사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졌지만 이후 200년 동안 개인별로 혹은 각 주에 따라서 다르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한창인 1863년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국가 공휴일인 추수감사절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9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2년 후인 1941년 11월 26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미국의 법정 공휴일인 땡스기빙 데이로 지정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22년 11월 26일 찰스 브라운과 스누피가 등장하는 연재 만화 피너츠를 탄생시킨 미국의 유명 만화가 찰스 슈츠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태어납니다. 단 한 번도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언제나 찰스 슈츠의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슈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몇몇 지방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면서 만화가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1950년 슐츠는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 리틀 폭스 시리즈를 모아서 한 만화 전문 회사에 보냅니다. 회사는 슐츠의 만화에 대단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려 반세기 동안 사람보다 더 철학적인 강아지 스누피와 그의 친구들인 찰리 브라운과 루시, 셀리 등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작품 활동에 전념했던 찰스 슐츠는 2000년 78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